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길을 걷겠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길을 걷겠는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믿는 이들에게 바울은 참으로 존경받고 닮고 싶은 위대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바울의 그 위대한 그 점들만을 보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서너 번만 뭐 설교를 하고 지나쳐 가도 교회가 생기는 등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그런 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지금 가는 곳마다 사실 참으로 어렵고 그 힘든 일들,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항상 당하면서 심지어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어려운 그런 고비고비들을 살아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랬을 때 의기소침하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또 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것까지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실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의 총독 그 갈리오가 주도하는 그 법정으로까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고소당하는 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도시에서 이제 주님께 돌아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년 반 정도의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증인된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이 목숨을 건 전도 여정을 하는 이유고, 바로 이런 명령과 이런 부탁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라면 누구라도 증인이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러니까 더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은 고소당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다 겪은 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도시에서 주님께 돌아올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년만 정도 전도인의 삶을 살며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다른 도시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보니까 생명에 위협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커지면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그 이 갈리오라는 총독의 그 확고한 어떤 그 정치 의식을 가지고 위험을 이제 결국 잠시 피하게 되지만 사실 이제 그런 위협들이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만한 여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작정한 어떤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수리아로 간다라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 선교를 출발했던 곳으로 이제 되돌아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먼저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서원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결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그 선교 사역과 관련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일정 기간의 어떤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그가 침묵하고 막 그 두려워하고 그럴 때,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위로하셨잖아요. 그때 아마도 그가 그 어떤 굳건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사역에 임하기 위한 어떤 서원을 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원래 이러한 서원을 하는 기간이 다 차면 그 지킬 법들이 이제 민수기 보면 나시딘법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사를 드렸죠. 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의 나시림법의 규례가 나오는데 6장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서원으로 헌신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는 게 규례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서원을 마치면서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자 율법적 행위를 반대하던 바울이 유대의 그 옛 관습을 쫓아서 서원을 하고 그것을 마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반대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전체가 아니고 율법주의적 행위구원,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 자체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왜 저들에게 주어졌는지도 로마서 2장을 통해 보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걸. 그러나 그가 율법에 대해 그 민감했던 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단지 어떤 종교적 행위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둔가시켜서 마음과 중심이 빠진 그런 이 종교 행위로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룩한 그런 척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머물며 사명을 감당할 동안 살아갈 가이드, 그 가치가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단지 겉보이는 종교적 행위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이는 말하자면 진짜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서 진짜 꽃, 인 것처럼 흉내만 낸 거죠. 그저 종교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그런 표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 백성이 된 걸로 알았는데 아무리 그런 표식을 몸에 가진다고 해도 저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그 뜻과 멀어져 있고 단지 종교적인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관계, 하나님은 진정한 관계를 원하시지 그런 종교적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당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보다 더 바르게 율법의 가이드를 따라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도 그 나시린의 의미와 그 목적,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의 결단을 했던 거고 또한 그것을 마칠 때는 또 주님이 주신 율법의 가이드를 따라서 어떡합니까? 마무리하는 그런 결례까지 행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그 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하면 이제 누가, 디도, 실루아노를 비롯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이제 떠나게 됐는데 먼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관할 지역의 수도였고 상업 중심지였죠. 아울러 이 도시는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의 정치, 상업 교통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중요한 종교적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에서도 에베소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제 황제 숭배 같은 게 유명했는데 당시 그 에베소 도시 안에 황제 숭배를 위해 바쳐진 신전이 세 개나 됐다고 그러죠. 자, 무엇보다 에베소는 고대 근동 그 풍요의 여신이었던 아테미 숭배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이 아테미 여신의 이 신전은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과 18m 높이의 하얀 대리석 지붕, 그리고 115m 길이, 45m 넓이로 이루어진 이 그런 아주 웅장한 모습이었는데 이걸 짓는 데만 거의 2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D 결국 262년에 이제 고투족에 의해서 파괴되는데 어쨌든 그 도시가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치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자, 지난번에 2차 전도 여행 때 오고 싶어 했던 데가 바로 여기 아시아라는 곳이 여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아서 못 왔던 것이 이제 에베소인데, 근데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에서 좀 긴 이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고린도로 다 마쳤으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구경하고 관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니까 회당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듣는 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회당에서는 그랬듯이 당연히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더 받고자 더 있기를 원했지만 그러지는 않고 다음을 기약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복귀 중이었고, 무엇보다 처음 에베소 지역에로의 계획을 막고 마케도냐, 이 서방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 여정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떠나왔던 안디옥으로 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제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18장 22절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이제 도착한 겁니다. 올라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에 안부를 물었는데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이죠. 그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얘기를 합니다. 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는 것까지 이제 거기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고린도에서만 지금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1년 반을 머물렀었으니까 다 포함하면 거의 3년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위험스러웠던 고린도에서만 1년 반씩이나 있었던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주변에서 위협과 협박과 같은 그런 압력이 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곳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긴 인내와 순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위해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과도 같을 겁니다. 이민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돌아갑니다. 단기 비자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저들을 섬겨 세우고 자라갈 때쯤이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죠. 조금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긴 그 어떤 장기 비자를 가진 분들도 결국 뭐 시간이 흐르면 남보다 조금 더 오래 있는 거지만 학업을 마치거나 자신의 업무를 마치면 다 돌아갑니다. 자, 그때마다 리더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뭔가 이제 함께 동역할 만하면 돌아가고 또 뭐 할 만하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그런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과 바른 믿음의 씨를 가지고 이제 뿌려지는 거다라고. 그래서 언젠가 움이 돋고 싹이 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생명으로 자라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도 소중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진정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분인 것 잊지 마십시오. 때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귀한 동역에 또 힘을 주는 그런 분들도 만나잖아요. 뭐 몇 년에 한번 교회에 오게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셔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섬겨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먼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적 후원해 주시고 또 때로는 같이 지금 우리 셀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서 줌 같은 이런 이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가 걷는 이 사명의 길이 헛된 길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섬겨주는 분들도 너무 귀한데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 받을 그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이나 머물며 사명을 감당함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보내받은 이 멜번에서 그런 귀한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 주어 살리신 귀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이 되기까지 정말 힘써 사랑하고 섬김에 있어서 참 자꾸 게을렀고 또 포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왔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해진 거룩한 존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힘쓰고 애쓰며 주님의 진심을 나는 그런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혹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 지체들을 돕고 또 섬기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사명의 길은 우리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앞서 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길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앞서 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